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도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하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봉독해 드린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말씀이 좀 없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생각되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 생각에는 좀 성경에는 좋은 말만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좋지 않은 말씀들이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 이후로 오늘까지 신약시대의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너무나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도 핍박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다마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는데 이 사울은 얼마나 열심인지 회심한 다음 며칠 사이에 이미 그 다마섹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유대인들을 믿게 만든 그런 사람이고 그 후에도 이 사울의 선교 활동이 너무나도 활발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그러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아무도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새롭게 변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워낙 이 소문이 안 좋으니까 그렇죠. 그 사람은 아주 악랄한 핍박자다.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이다. 믿을 수 없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울을 믿어준 한 사람이 바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도 인정받는 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그게 아니라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친절하게 바울의 이 사울의 길잡이가 되어졌던 그분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안디옥의 교회가 생기게 되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게 되고 안디옥 교회는 그야말로 많은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은 저 이방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이 많은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바나바는 헬라어를 아주 유창하게 잘하는 사울이 자기보다 일을 더 잘할 것을 생각해서 사울이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있을 때 일부러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같이 이 목회해서 안디옥 교회를 더욱더 부흥시키고 발전시킨 이러한 일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후에 바울이 있도록 키워주신 그분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이 두 분이 얼마나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도 헌신하고 또 예루살렘 총회도 같이 가서 염려하고 얼마나 이 귀한 일들을 많이 한 분들입니까?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정말 이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고 또 큰 형님이나 동생 같기도 하고 두 사람 사이의 인격적인 신뢰며 그 관계는 정말 대단한 거였습니다. 바나바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고 사울은 아들 같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 두 분이 싸웠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점잖게 논쟁을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성경 39절 말씀해 보면 서로 심히 다투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결과가 뭐냐면은 갈라섰다. 참 이 성경에 이런 얘기가 왜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내용이 있는 이 사도행전을 의사인 누가를 통해서 쓰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이것을 읽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이라면 누가야 괜찮다 그건 빼고 서라 참 민망하다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믿지 얼마 안 되는 그런 네가 다투는 것도 아니고 교회 지도자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싸우고 갈라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사실은 이 바나바 그리고 바울에게 훈련을 받고 복음을 듣고 저분들이 뒷바라지를 다 해가지고 전도여행까지 다녀오도록 그렇게 했는데도 아이고 이 두 사람이 교회 앞에서 다투는 그러한 모습을 알아보면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읽도록 이렇게 하시나 한 주간 동안 참 많은 생각을 냈습니다. 본문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우리가 읽기에도 민망한 당혹스러운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지만은 여러분 이것들은 시간 관계상 다 생략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도 기록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시는 아름답고 위대한 일도 있지만은 인간이 저지르는 그런데 그 인간이 어떤 사람인가 그냥 하나님의 대적자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도 많이 받은 그런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 부끄러운 일들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다가 다 포함시켜 놓으신 겁니다. 그렇게 기록함으로써 어떤 면으로는 우리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끄럽게도 하시고 또 겸손하게도 하시면서 격려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그 역시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바울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 바울 그런 바울인데도 이제 자기 아버지 같은 바나바와 다툰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위로자라고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약한 사람, 늦게 믿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새로운 분들, 기존의 성도들이 잘 인도해서 정착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역을 바나바 사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나바가 그런 일을 이전에 잘 했기 때문에 그렇어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마음속으로 귀하게 여기는 분인데 그런 바나바도 어떻게 바울과 함께 이렇게까지 싸울 수가 있나 말이죠. 여러분 그 다툰 이유를 다 아실 겁니다. 마가 요한이 있었습니다. 마가 요한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마리아입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상당히 큰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다락방이 있었는데 그 다락방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마가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있는 다락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다락방에서 유월절도 지나고 식사도 하고 성만찬도 거행했고 그 많은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불과 같은 그 성령이 임한 곳이 그 바로 이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락방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주인이 바로 마리아고 마리아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 마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는 우리가 이 인맥을 이렇게 잘 살펴서 보게 되면 바나바하고 남남이 아니었어요. 생질 조카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전도여행을 나갈 때도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만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마가도 따라갔어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어요.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아주 빠릿빠릿하니까 심부름도 좀 시키고 전도여행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도 좀 받게 하고 그런 차원에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견디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전도여행이라고 하는 게 구경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많이 피곤하고 시달리다 보니까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곳에 무슨 이유인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 마가 요한이 도중 하차를 하고 맙니다. 저는 그냥 여기서 돌아가겠습니다. 저도 이 선교를 위해서 여행을 몇 번 해봤습니다만은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10명이면 10명, 20명, 20명 이렇게 갔는데 어떤 사람이 빠지게 되면은 참 힘들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같이 갔던 사람이 끝까지 복음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야 되는데 같이 돌아와야 되는데 뭐 특별한 이유도 없이 순간에 한 사람이 낙오해서 그냥 돌아가게 돼버리면 이 전도 여행의 팀워크이라고 하는 것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어렵사리 바울을 비롯한 남은 사람들이 이제 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제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할 때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자기의 생질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시다. 그러니까 그 사람 데리고 가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반대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충돌하는 거예요. 그 사람 데려가자 말자 그러고선 말이죠. 그런 준비가 안 된 사람 또 데리고 갔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나는 반대합니다. 바울의 입장은 그런 거고, 바나바라는 사람은 여러분 생각해 보듯이 워낙 사람이 좋으시고 연약한 사람들을 잘 인도하고 키워주는 이 위로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또 조카이기도 하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이번에 우리가 사람을 키우는 차원에서라도 데리고 갑시다. 바나바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먼저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따로 갑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갈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이라는 소중한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 복음 전도의 주역이 되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누구 할 것 없이 흠도 티도 없이 언제나 성령님으로 충만한 대단한 분들이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크게 일했던 분들도 분노가 있고 혈기가 있고 다투기도 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본문에 바울도 그랬고 바나바도 그랬다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교만해도 좋을 사람이 있을까요? 대단히 위대해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도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바울과 바나바의 얘기만은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울과 바나바에 비교하면은 우리는 형편없이 연약하고 흠이 많아도 소위 말하면 잼도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우리라면 어떻겠습니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단 말씀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도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나? 어떻게 나가서 선교할 수 있겠나? 전도할 수 있겠나? 어쩔 수 없이라고 그런 좌절감이 우리는 스스로 느껴질 수밖에 없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람들을 우리 서로가 미화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그분이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이고 목회를 잘하고 아무리 그 장로님이 봉사를 잘하시고 그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힘이 없이 연약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말씀. 우리는 연약하기 짝이 없다. 그걸 인정해야 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우리가 어떤 분이 내가 존경하는 교회에 어떤 분이 정말 충격적인 일을 했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들을 때 사실 여러분 우리는 충격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분도 연약한 인간이니까 뭐 집사님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했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서로서로가 인정해야 되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그 누구든지 우리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밤낮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 정말 이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지난 주간에 한 두 날 동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나가서 활동하는 사회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때에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며칠 동안 목회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목사론이라고 하는 책을 좀 다시 좀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론이라고 하는 책이 어떤 책이냐고 하면은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이 되어야 좋을까 하는 것을 알려주는 교과서 중에 교과서가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내용은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 것을 책으로 엮은 것인데 그때 스펄전 목사님은 소위 말하면 연세도 높고 목회 이력이 아주 많아가지고 그저 많은 후진들을 양성할 그러한 나이에 그런 때에 강의를 한 건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나이가 34살이에요. 34살. 그때선 책이에요. 그때선 강의입니다. 34살짜리 목사가 다른 목사님들을 다 모셔다 놓고 목사는 이래야 된다 하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뭐 34살짜리 목사가 좀 뭘 알겠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스펄전 목사님은 17살부터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7살이라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밖에 안 되는 그러한 나이인데 그때 영국에서는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사역을 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얼마 안 되는 교회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22살에 한 200여 명 모이는 교회로 임지를 옮기게 됐는데 이분이 목회하는 동안에 출석 성도가 6천 명이 넘는 그러한 교회로 크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은 목회의 제왕이다. 뭐 설교의 제왕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34살밖에 안 된 그런 젊은 목사지만 목사님들 자기보다 훨씬 연장자들을 다 모셔다 놓고 목사는 이래야 되는 겁니다 하고서는 이 강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분이었단 말씀입니다. 제가 그 책을 지난 주간에 보니까 목사에 대해서 얼마나 높은 잣대를 요구하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에 미안합니다 장로님들 교회의 일반 직분자라면 장로님이라도 좋아요. 장로라면 권사라면 좀 부족한 사람이라도 세울 수 있지만 목사는 부족한 사람 세우면 안 된다. 절대적 권위를 가진 사람을 세워야 되고 완벽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의 기준대로 하면 세상에 목사 될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교만한 사람도 안 되고 비굴한 사람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추문이 따라다니는 그러한 사람도 안 되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흠과 티도 없는 진리인데 그거를 수정하는 사람이 부끄럽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누가 목사 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참 두려운 얘기죠. 저는 지난 주간 동안에 이 책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많은 깨달음과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 얘기를 오늘 여기에다 적어놓음으로써 하나님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느끼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나 바나바에 대해서 좌절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 대해서 좌절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로구나.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사람 인간이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죄확인하게 되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끝나나 그렇지 않다는 데 여러분 핵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야 그래 너희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말이야 꼭 이래야 되겠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뿔이 나가셔가지고 너희들 여기서 다 관두란 말이야. 너희 같은 사람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 쓰느니 차라리 이 모든 것 관두는 게 낫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러셨나요? 저는 이 대목에서 눈물 쏟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관두라고 그만하라고 다 모이트가 해치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파티나 파트너 신라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가게 하셨는데 가면서 다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싸워서 갈라진 문제와 약점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마가와 그 바나바가 말씀을 듣고 가도록 허락하시고 그리고 바울에게도 새로운 파트너인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첫 번째 전도여행 같은 그곳으로 다시 전도여행을 가도록 2차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맨 끝절 41절 말씀을 보세요. 수리기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케 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떤 위로냐 하면은 이렇게 싸워가지고 갈라진 바울인데도 하나님은 관둬!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파트너인 실라를 붙여서 가게 하셨는데 가면서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말씀을 전했더니 견고하게 교회들이 서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렇게 흠이 많고 보잘것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여전히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바나바도 사용하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나 같은 사람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흠이 많으니 다 관둬야 되겠다 이렇게 좌절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계속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흠이 없습니까? 흠이 많지만 그래도 계속 말씀 전하고 사역을 하면 도움받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너를 사용해서 역사해서 교회들이 견교하게 서가도록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 사역을 계속해라. 장로님이면 장로님답게, 권사님이면 권사님답게, 집사님이면 집사님답게 그 사역을 계속해라.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들,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은 참 흠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몇 가지 결심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흠도 티도 많지만 우리는 계속 복음을 들고 나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혹시 다툰 다음에도 전도하는 일은 계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 흠도 많고 티도 많은 것을 다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면은 사도바울이 워낙 훌륭하고 참 이렇게 사역을 잘 했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런 열매가 맺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것이 정확한 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다음에 바울과 여기 바나바가 함께 일하면서 마음이 평안했겠어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길잡이가 되어 주었던 바나바도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고 바울은 바울대로 섭섭한 마음이 있어서 아마 며칠 몇 날 잠을 못 잤을 겁니다. 아마 상처가 굉장히 깊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마가와 더불어 전도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실라와 더불어서 전도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됐는데 또 나갈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왔겠어요? 저는 그 다툼으로 인한 아픔과 상처보다 더 큰, 더 훌륭한 원리에 저들이 순종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원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최후의 말씀이면서 가장 최대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복음 증거하는 것만은 포기할 수가 없다. 그게 최고의 원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하려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이지. 저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이민교회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정말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뭐 교회 성도가 줄어든다, 무슨 분교가 있다 쭉 그 이유를 나열하면서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교회에 또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의 현실과 우리의 교회의 현실을 조명해 본다고 하면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렇게 바꿔서 말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도 지금 어렵고 불화가 많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최고의 원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이 최고의 원리니까 여러분 어떤 이유도 그 원리 앞에 가면은 다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상처가 없겠습니까? 저도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목회자들도 뭐 사람이니까 부대끼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갈등이 있는 거 사실입니다. 목회자들 물론이고 성도들 여러분 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힘이 든데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지나고 계세요? 다들 힘들게 지나요. 목회자나 일반 성도들이나 이거 뭐 다 집어치우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그러한 것에 생각해 보십시다. 그게 온당한 말일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화가 나고 낙심된다 할지라도 목사님은 그 다음 주일에 강단에 서야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명령은 어떤 것보다도 상위에 있는 그러한 명령이니까 너 감정이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너에게 말씀 전하라고 하는 이것은 이유되지 말고 전해야 된다. 이게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말씀 증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이 시간에도 마음 상한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불문하고 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가 조금 길어지긴 합니다만은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벌써 한 20년은 넘은 얘기인데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뭐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면은 다 아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만, 성탄절날 성도들이 교회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배 시간이 됐는데 설교하실 목사님이 안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소위 말하면 휴거하신 것은 아닐 텐데, 그래서 사석에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사모님 목사님이 시간이 다 됐는데 나오시지 않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사모님 말, 저도 모르는데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목사님이 언제 나타났냐고 하면은 해가 바뀐 다음에 나타났어요. 아마 한 20여일 동안 교회에 나타나지를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이해가 돼요. 말 들어보니까 뭐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그 목사님이 속이 썩을 대로 썩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무너져 내려가지고 감당할 상황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러한 마음 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걸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그 목사님 저보다도 한 10살 정도 많으신 어른인데, 그래서 그 교회에서 목회가 잘 됐을까요? 어쨌든지 이거 좋은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떠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는 것은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사람의 부탁이나 조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떠나면서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속이 아팠겠습니까? 바울은 바나바하고 갈라졌다는 것 때문에 고향 땅 구브레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 마음에는 큰 돌덩어리를 올려놓은 것 같이 아마 답답했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그분들은 가서 말씀을 또 전하는 겁니다. 그 후로 2000년 동안 복음이 선포되고 전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됐는데, 그 복음이 전해지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형편이 좋거나 의견이 무슨 하나가 되거나 무슨 여건이 무르익었기 때문에 선포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수한 갈등 등이 그 과정에 많이 있었고, 아픔들, 환란들, 핍박들, 도저히 계속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들, 그런 조건들이 아주 아주 악조건으로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와서 복음을 전도하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오늘까지 복음이 전해졌어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상처투성이에 연약한 죄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이루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현실을 깨닫도록 만들어줌과 동시에 그래도 교회라는 이 공동체와 복음 전하는 것은 계속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그 교회 지도자들이 다투고 갈라지고 하는 것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뭐 눈먼 봉사입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걸 다 이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해했다는 증거가 여기 40절 말씀이지요.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그 다음 구절이 참 아름다워요. 형제들에게, 여러분 이 형제들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겠지요. 성도 여러분, 참 불쌍스러운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서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큰 형님 같고 이 아버지 같은 바나바를 정말 존경하지만은 그 속하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은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이 엄중한 것인데 지난번 같은 일이 또 있을까봐 나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마음을 합치지를 못하고 따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나는 복음을 위해서 신라와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마 바울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겠어요. 그때 성도들이 이렇게 싸워서 갈 바에는 다 관두지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이 성도들이 다 이해하고 뭐라고 했느냐고 하면은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알겠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프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멈추면 안 되니까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바울과 실라를 모셔다 놓고 이분들 상처 가운데 출발하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이 멈춤없이 선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들을 인도해달라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보호해 주십사 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바울과 실라를 파송하게 되었던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훌륭한 모습이에요.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사람은 다 연약하고 아무리 바나바 뭐 바울처럼 훌륭한 분이라 할지라도 싸울 수도 있고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이분들은 다 이해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되는 것이 중단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갈라져서 갈 때 축복까지 해주면서 보내게 되었다는 거죠. 이 성도들은 참 성숙하다 이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은 갈등이 늘 있어요. 다툴 수도 있고 그것이 소소한 문제일 수도 있고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갈등의 당사자가 돼가지고 상처를 크게 받을 수도 있고 말 한마디에 남에게 큰 상처를 남겨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것은 그러한 인간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멈춰지는 거 여러분 이거 사탄이 제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인정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혹여 그런 일이 만약에 있어도 우리가 멈추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상처가 봉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진 것은 전한 사람이 훌륭해서 이 말씀이 지금까지 전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들은 멈춤없이 복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각할 때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렇게 정해봤어요. 우리가 왜 다퉜을까? 왜 갈라졌을까? 아쉬움 너무너무 큰 것이죠. 이 사울과 바나바의 경우에. 그러나 그거는 다 뒤로하고 또 앞을 향해 새로운 선교 목적을 가지고 그분들이 나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의 교훈을 받고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복음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끊임없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아쉬움은 뒤로하고 복음 들고 나가는 사역을 우리 개인들도 교회도 계속해서 해야만 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부끄러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런 흠이 많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면 우리가 드릴 고백은 아마도 이런 고백이 아니겠나 간밤에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저같이 흠이 많고 연약하고 문제투성이인 저를 이렇게 보잘 것 없는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이 최대의 원리에 순종하면서 또 그것을 위해서 일어나고 또 시작하고 또 출발하는 그런 용기와 신념을 가진 믿음 가진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성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는 교회 이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어서 갈라진 아픈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브로로 왔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1차 전도여행 지역을 거쳐서 새로운 지역으로 나갔습니다. 아쉬움과 상처가 너무나 컸지만은 그것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멈출 수 없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쓰임받는 것은 우리가 훌륭하기 때문에 완벽해서가 아니라 흠투성이요 연약함 투성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저희 같은 죄인들도 사용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모습으로 저희의 생애 끝까지 사용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에서 열매가 있거들랑 우리가 열매 맺은 것처럼 말하지 않고 우리처럼 연약한 존재도 사용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봉사에 형통함을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참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여서 감사드립니다. 극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며 우리가 더욱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한 주간에 우리 강영욱 집사님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되는 이런 형편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많은 준비를 해왔을 터인데 성공적인 수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수술 후에 이전보다도 더 잘 움직이고 걸을 수 있고 뛰기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과가 성공적인 이러한 수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도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에게 흠모하겠네 아무게 하라신 우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선사로 흠모하 함께 하라신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금호하겠네. 아무게 하라신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놀리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 아름다운 성령님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